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어떤 마음밭을 가지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그 뜻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밭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도 없고 또 마음 문도 열어두지 않고 딴 생각을 하며 말씀을 듣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나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딴 생각의 말씀을 빼앗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자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신앙 생활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와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집중하지 않으면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에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집중해서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는요 다 스마트폰 갖고 다니는데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폴더폰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볼 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정말 열심히 공부에 집중해 보려고 다른 친구들 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는데 옛날 폴더폰 인터넷 안 하겠다는 거죠. 딱 전화만 받겠다라는 뜻이죠. 그런 것처럼 거룩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내 주변을 사막화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을 사막화. 여러분들도 틈만 나면 스마트폰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연세 드신 분들 중에도 유튜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도 트로트도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건 채널에 트로트가 이 채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연세 드신 분들 중에도 이렇게 젊은 이들은 요즘 잘 안 쫓아다니는데 그렇게 트로트 가수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공연 같은데 다니는 거 많이 봤습니다. 임영웅이 그렇게 유명하다는 것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죠. TV 채널도 그렇게 많은데 정리하고 스마트폰, 유튜브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 주변을 사막화하는 그런 성도 가실 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하루에 나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이 나왔습니다. 돌밭. 어제 묵상했던 말씀 5절 한번 볼까요? 5절. 돌밭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 돌밭은 흙이 얕다고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흙이 깊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흙이 얕고 흙이 깊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얕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얕은 신앙은 어려움이 생기면 곧 믿음이 말라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돌밭에 뿌려진 씨는 해가 뜨면 금방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믿음이 깊지 않은 성도는 그 박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신앙이 금방 말라버리고 맙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받기 시작할 때 잘 이겨낸 성도들도 있었지만 허다한 성도들이 교회인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많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바로 뒤에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운 시험이 닥칠 때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세상으로 떠나는 그런 신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어떤 일이 잘 될 때는 막 우리의 신앙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막 주님을 찬양하고 금방이라도 막 천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그런 믿음들이 사그라지고 맙니다.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생활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기분이 상하여서 시험 들었다라고 언짢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버텨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도 결국에는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느낌이나 기분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밭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해석하는 본문입니다. 이 사람은 방금 전 읽었던 돌밭과는 정반대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너무 잘 알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고 있기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앞일에 대해서 예측을 잘하여서 남보다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가시 떨기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 사도 빌립이 바로 이런 타입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야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을 정도로 성경에 대해 해박한 사람이었고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빨리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만큼 빌립은 셈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걱정, 근심부터 하는 제자였습니다. 빌립처럼 계산이 빠르고 예측도 잘함으로 근심도 걱정도 많은 성도들을 우리는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근심 때문에 매일 밤을 지새우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은 곧 불신앙과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던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라는 말이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근심 걱정 그런 염려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감정이나 기분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씨 뿌리는 자의 핵심은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밭이 나쁘면 결실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그 밭의 소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그 밭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떤 밭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길가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밭은 아닌지 돌밭이라 작은 환난과 어려움에도 이리 일비하면서 연약한 믿음을 보이며 시험에 빠지는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내는 그런 마음밭은 아닌지 가시떨기 같아서 가슴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늘 계산하며 인간적인 셈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내 머리로 제안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그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두 가지 밭만 존재합니다. 어떤 밭입니까? 열매를 맺는 밭인지 열매를 맺지 않는 밭인지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길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밭의 모습이라면 주님 오늘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옥토밭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 60배, 9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의 말씀은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가라지의 비유의 핵심은 29절부터 30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하리라. 아멘.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현재 교회의 모습보다 정확하게 진단하는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의 강조점은 지금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심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면 추수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30절이네요. 둘 다 추수 때까지. 추수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추수 때,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라지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뒤에 보면 가라지, 이제 내일 말씀이죠.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말씀. 가라지 비유를 설명이 되어 있는데 40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시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이 나옵니다. 종말의 때. 그리고 43절에도 보면 그때에 라고 나옵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지막 때 곧 종말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는 마지막 종말의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바른 자리에 위치에 놓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라지가 나오고 있는데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무엇이 좋은 씨앗이고 무엇이 원수가 뿌리 씨앗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의미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교회의 일꾼인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면 주인이 이르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만두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어 주인이 내린 명령이 바로 가만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곡식을 보호하기 위한 처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라는 책을 쓴 키스트 메이커라는 아주 유명한,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신약 학자가 있습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를 그분이 예수님의 비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용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화라는 이유로 시기심 많은 신자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판단함으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며 그들을 교회로부터 축출하고 있다. 쫓아내고 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며 자칭 재판관으로서 행세치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 종들의 조급한 이 마음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볼 때에 불의해 보이거나 또 내가 생각할 때 옳지 못한 모습이 있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고치고 수정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그들을 정죄할 때 이렇게 스스로 정당화하죠.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고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을 현재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이제 재판관의 모습으로 나쁜 성도네, 잘못하고 있네, 저런 분은 뭐 교회에서 내보내야 되지,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추수 때까지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그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성도들을 보호하는 역설적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섣부르게 행동한다면 오히려 곡식을 해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고 오히려 가라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정치인들 되게 위정자들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심판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많이 정죄를 합니다. 정치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하나님 그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연약함이 있습니다라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그들을 쉽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가만둬라. 정치인들도 그냥 가만둬라.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낫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자들 우리 눈에 많이 띕니다. 그죠? 그런데도 네가 심판자가 되지 마라.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가만둬라.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축출해서 건강한 성도를 보호하는 것보다 가만두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성도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좀 돌아보면서 심판자의 모습이 아닌 그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가만히 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